오늘은 여호와가 손을 드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손을 드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한번 사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5절 보시면 또 같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여기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은 그냥 이렇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그나 이제 원어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 이름을 다시금 모세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집트로 상징되는 세상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드시는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손을 드신다 했을 때는 그들을 친다 하는 말씀이시죠. 즉 심판하신다. 그 구체적으로 내리실 재앙을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손을 드시는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운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와 같은 날을 그렇게 뜻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두려운 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주님의 성품 따라서 재앙조차 살 기회를 주시는 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심판, 그 재앙의 양면성을 이해해 보겠고요. 또 사람이 이 재앙을 자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처하는 이 재앙의 결과가 심각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심각함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먼저 제가 뭘 그 파워포인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그냥 사진입니다. 이거 보면은 금방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서 보신 분들은 저거 그건데 라고 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종이죠. 종입니다. 근데 깨졌어요. 종이. 근데 깨진 부분을 이렇게 잘 또 메꿔서 있지만 깨진 그런 그 크랙된 부분이 그대로 있는 종입니다. 이 종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필라델피아 근처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필라델피아에 지금도 있습니다. 자유의 종이라고 하죠. 자유의 종, 그 리버티 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의 종은 좀 특별한 그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1776년 미국 독립 선언문 낭독할 때 그걸 기념해서 이 종을 최초로 종을 울렸습니다. 이 종은 그 전에 20년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 그렇게 종을 울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을 뜻하는 독립을 선포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자유의 종이다 그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이 종에 조금 이렇게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글귀가 뭐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 레위기서 25장 10절입니다. 20장 5절이 아니고요. 25장 10절에 말씀이 그 종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이게 배경이 희년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주기로는 희년을 아시죠? The Year of Jubile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가 왔고 자유를 누리도록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복원된다. 그와 같은 의미로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의 주인도 그리고 모든 천지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를 회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희년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 자유의 종 거기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이 종을 울릴 때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국부들이 서서 이제 이런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할 때 그때만 해도 이 미국은 정말 자유와 독립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자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되도록 회복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품으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 종이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서 자유입니다. 자유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무법, 세상의 모든 불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입니다. 자유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종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자신을 잘 복종해서 살 때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의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진리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는 그 기록,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고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 이 7장을 오늘 보시는데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와 그를 따르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부터 이 11장까지 보면 그 열 가지 재앙을 우리가 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유월절 사건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사건.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열 가지 재앙은 이 양면성을 지닌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꼭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양면적인 재앙은 재앙이고 그럼 그만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재앙은 또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구원의 사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꼭 반드시 그런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이제 보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출애굽기서 1장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출애굽기서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같은 고백 그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말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계시죠. 진정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네.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부인에게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그러나 또한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죄가 없다고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사랑과 진실, 용서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원래 창조된 모든 사람과 사물의 특징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은 그래서 그들을 만드신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졌죠. 특히 이 세상의 일들을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욕하기를 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로로 상징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바로는 그 주가 누구길래 나한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말까지 하죠. 지금 세상이 그렇죠. 아니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뭐길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라고 뭐 맞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을 때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을 집어넣고 그렇게 변질시킨 그 일. 그러나 더 시대가 흘러서 그 다음에는 애굽의 그 시대가 있을 때에도 모세 시대 때에도 세상은 똑같은 그러한 사단이 그들의 입속에 넣어준 말을 계속해서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 시대에 세상은 바로가 주가 누구길래 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말씀 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물 형상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처음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 바로는 모세에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내 자유, 내 권리를 함부로 구기지 말아라. 게으른 자들아 가서 일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맞대어 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시 그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그런 주제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한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정이 놓으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는 말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바로는 전혀 자기 의지 없이 그냥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한다면 그러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사실은 보내주고 싶어.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고집을 피우게 날 만들어서 예정했거든.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주권자이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봐.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3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다. 즉 바로 스스로가 고집을 피운 거죠. 바로의 의지를 발동해서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의지로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이 거부하도록 다 예정해 놓고 로바드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예정과 어떤 자유의지의 어떤 오해와 충돌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해하는 것은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합니다.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선택하는 그런 일이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다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두시면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사람이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어디 가고 못 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예정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충분하게 자유적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유가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지금 이 자기의 그런 의지적 결심 결과로 하나님 말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과 이적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다. 어떤 것도 나의 이 모든 선한 뜻을 어그러지게 할 수 없다.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듯 하나님을 알 기회를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 세상에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재앙의 양면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나가서 그럼 열 가지 재앙의 양면성인데 열 가지 재앙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셨는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그게 첫 번째 재앙이거든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셋째, 넷째 그 열 가지 이렇게 가는 게 뭐 개구리들이 나오고 이 같은 것들이 온 땅을 덮고 파리떼들이 있고 집짐승들이 죽고 이제는 사람에게 옮겨서 사람의 피부에 그 깊은 그런 질환이 생기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모든 천지를 다 뒤엎어가지고 사람의 먹거리고 뭐건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빛이 사라지는 어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있죠. 마지의 죽음. 이런 재앙들. 이런 재앙들이 그냥 뭐 우발적으로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그런 것은 내려온 것은 이 재앙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많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가 사라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 속에 있었던 것들을 질서 속에 있게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모든 것이 혼돈 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케어스,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분들의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케어스된 상태에서 질서가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코스메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에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어. 제가 거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예. 아침에 보시면서 이 무질서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질서를 질서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질서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서의 열 가지 재앙은 그렇게 만드신 질서가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서의 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보면서 창조 질서가 상실되는 것, 그리고 그 의미와 견고한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유지하시는 것, 그리고 온전한 창조자와의 관계가 다 상실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인생의 내용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상실한 사람과 세상은 어떻게 될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세상이, 사람이 세우는 삶의 내용과 방법이면 넉넉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자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넉넉히 안정이고 여유롭고 편하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는 철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생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즉 주님의 선하신 법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남는 것은 애굽의 재앙이 무질서 속에 던져졌듯이 그 같은 인생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고죠.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은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싫은 심판이 있으니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한다. 그러니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라는 게 그 계획이 없다는 것이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간단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 운전하실 때 차 핸들이 다 있죠? 핸들 없는 차 막 타시면 어떠세요? 갑자기 핸들이 확 빠졌다든지 뭐 그냥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고가 될 텐데, 요즘에 또 하도 자동차 뭐 무인 기술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핸들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물론. 그래서 다 이제 조정이 되어 있고 뭐 A부터 B까지 그냥 다 이미 플랜돼가지고 그냥 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향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엄청난 그런 차는 엄청난 그런 힘이 있어요. 엄청난 마력, 그 엄청난 토크가 있어가지고 팍팍 힘을 발휘하면서 가는데 그 방향이 향하는 끝이 어둠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흐르더란다. 어떤 무의미한 어떤 그런 상태로 가버린다면요,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세상은 힘을 그렇게 숭배하는데, 능력과 힘을 그렇게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방향을 상실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그런 일을 상실하는 그 절제되지 않은 힘은 가져오는 건 뭘까요? 그거는 무서운 어둠입니다. 그 방향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저희 그 운영인의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자동차, 제가 사용하는 그 자동차 그 배터리가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배터리 가게를 갔습니다. 여기 울마트하고 스위트웨이 있는 인터스테이트 배터리인가요? 배터리 플러스인가? 예. 거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5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쓸 만큼 다 쓴 거죠. 예, 수명은 다 했고 또 착하게 잘 이제 사용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예, 교체하느라고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쪽 벽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 위해서 의자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그 앉아 있는 사람은 저하고 좀 나이가 비슷하게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말 걸기 시작했죠, 이제. 예, 그래서 말 걸면서 이제 제가 하는 그 틀, 뭐 그 틀이 있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종교 얘기 한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엔지니어로 일을 한대요.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대요. 일찍부터 젊은 때 군 입대하고 해서 엔지니어로서 쪽 일을 했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때부터 이제 그렇게 뭐 인천에서도 뭐 얘기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을 많이 알아요. 일본에서 근무하고 또 한국에서도 가고. 제가 고맙다 그랬죠. 젊은 날에 일찍부터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베테랑들 보면 참 내가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참 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젊은 시절부터 혹시 종교는 있었느냐 이제 연결을 했어요. 종교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우 뭐 나는 굉장히 종교에 진심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평생 몰몬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고 또 참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다가 하여간 저한테도 뭐 하냐 그래서 나도 크리스천이고 내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한다. 그래서 나는 뭐 신학적인 것도 가르치고 장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다. 그냥 신났어요 막 교육을 한다니까. 그러자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는데 그 몰몬교 선교죠. 선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투산에서 지난주부터 지금 교육을 시작을 했대요. 그게 무슨 교육이냐고 했더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지금 투산에 아프리카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죠. 아프리칸 그 이미그레이션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 제법 규모가 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교육들 뭐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뭐 읽고 쓰고 또 산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이제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가르치냐고 이제 제가 슬쩍 더 떠봤죠. 그러니까 물론 종교 교육도 한대요. 그러니까 몰몬교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또 이제 더 확장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경험하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대요. 가르치는 거 듣고 싶고 뭐 그렇다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자기 또 포교 활동 하느라고 막 지금 거기까지 막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오라고 이제 만났다 이제라서 뭐 이렇게 오라고 하고 싶은데 오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자칫 뭐 이상하게 말 돌면은 목사가 몰몬교도 불러들여가지고 교회에서 뭐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시간을 보자. 얘기를 하고 뭐 그 사람 이름이 코리인데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저기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패밀리를 중시한다고 그래요. 죽어서도 패밀리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 몰몬교도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패밀리는 똑같이 패밀리로 영원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패밀리 관계로. 그 패밀리는 하나님의 패밀리는 맞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런 거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다 그친다고 했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그럴 거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정한 거냐 했더니 교회에서 정했다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 이외에도 다른 얘기를 몇 가지를 했어요. 뭐 그 제사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냥 임자 만났다는 듯이 아주 신나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분이 근데 결국은 그분의 권위는 어디 있냐면 자기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정당화하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르치셨느냐. 근데 그 중에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된 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미국에 왔대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종교를 시작한 게 바로 그게 바로 몰명교라고 뭐 약간. 근데 전 이제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권위는 정말 진리에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만든, 그들이 만든 그 교회 속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 몰몬. 그것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알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몰몬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더 포기를 하는 그런 일을 인생의 어떤 그런 자기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렇게 만나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죠? 물론 게으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주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처럼 어떤 종교에 열심히 있고 자기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선함과 그 열심,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그런 힘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결국은 아무런 영광도 그리고 기대할 영혼도 없이 그저 단지 무의미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으로 그냥 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는가 돌아봐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저희들이 또 해야 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는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인생에 아직 우리가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선한 소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손을 드시기 전에 그들이 저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돌아오는 그 일을 하라, 도와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해야 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보시면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니까 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에 있던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개었다. 그들이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 물이 생명이 없는 끔찍한 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떠난 그 피, 생명을 앗아간 결과로 남는 그 피,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첫 번째 재앙으로 물을 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물이 피로 바뀐 거는 세상이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명을 파괴해서 흘리는 피와 같은 것임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명으로 얘기하고 그것만 있으면은 생명이 유지되고 모든 것들은 번창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파괴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그거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생명이 떠난 그 죽음밖에 보게 하지 않는 그 피를 주님께서는 다시금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 시대 150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죄 없는 의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이 없는 피였는데 오히려 생명을 주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이 걷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사람 속에 흐르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일,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내리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앙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이지만 또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인가요? 믿고 구원받는 이들에게 복음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가는 거죠?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계속하는 이들, 그리고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재앙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 심판주로 오시는 미래가 온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곧은 길을 어긋나게 하는 이 불공정한 불법적인 재판들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곳에 불법적인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하신 게 불법적인 재판이었잖아요. 우리 미국에도 불법적인 재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불법적인 재판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 모든 불법에 대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특별하게 재판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재판관들은 공의를 왜곡시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군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어둡고 어리석죠. 사람에게 하는 일만이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법도를 버리고 어둠을 빛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을 향해 주님은 공정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그래도 좀 회복하기 시작하죠. 감사한 일인데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미국 보건국에서 이제 사람의 성은 두 가지라고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해요. 당연히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니까요. 그런데 지난 4년간 성이 몇 개가 됐습니까? 31가지가 됐었어요. 31가지. 패스포트를 새로 발급받을 때 그 당신의 섹스 표시를 할 때 섹스가 뭐라고 표시하는데 거기 몇 칸이 있는지 아셨어요? 예전에는 메일 아니면 피메일이었지만 한 칸이 더 생겼었어요. X로 표시하기. 섹스 X는 뭡니까? 중간 형태. 그것도 미국이 발급하는 패스포트에 있도록 만든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법을 잘못 악용을 하면 그 모든 거민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유의 종, 거기에 적힌 게 뭡니까? 모든 거민에게 자유가 있게 하라.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가운데 보호를 받고 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이 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 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오늘 우리가 성찬도 하는데 그 성찬의 그 잔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피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그 피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좋은 나이는 몇 살일까요? 갑자기 좋은 나이는 왜 얘기하나? 갑자기 왜 저는 안 보는데 유입사님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나이라고 하니까. 예. 좋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렇게 뭐 나오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좋은 나이는 하나님의 뜻 복음의 전파를 하는 나이는 여호와를 만난 순간부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모세와 아론이 시작한 나이가 7절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왜 80살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거보다 그들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의 주신 사명을 수행해 갔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나이가 83이라면 이 나이는 어떠한 그 불편함도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나이가 충분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도 사실은 이전에 그랬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세 박자로 계속 얘기했어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를. 어떤 권세도, 어떤 일도 여호와보다 더 권세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듯이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나의 뜻은 영영하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라. 그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지혜라든지 그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주를 의지하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장악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